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상황을 하나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려 10조 원이 넘는 빚을 진 거예요. 평생 숨만 쉬어도 절대 못 갚는 돈이잖아요.
10조 원이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앞이 캄캄해지네요.
그렇죠. 숨이 턱 막히죠. 그런데 어느 날 채권자한테 문자가 딱 온 겁니다. 당신의 모든 빚이 전액 탕감되었습니다. 라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눈물 펑펑 쏟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길에서 우연히 여러분한테 한 50만 원 정도 빌려간 친구를 딱 마주친 겁니다.
아, 50만 원 빌려간 친구요? 네네.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다짜고짜 그 친구 멱살을 확 잡고 당장 내 돈 내놓으라면서 경찰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 같나요?
세상에,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놀라운 설교 말씀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영적으로 이 황당한 짓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듣기만 해도 참 뼈를 때리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불편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아주 달달 외우고 있는 그 기도요.
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기도죠. 근데 사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가이드인지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냥 막 중얼거리는 주문처럼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주문처럼요? 아, 진짜 공감됩니다. 그냥 예배 끝날 때 다 같이 눈 감고 후루룩 해버리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보면요.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양식, 용서, 그리고 시험에 관한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심리나 관계의 역학을 이토록 정확하게 꿰뚫어본 텍스트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와, 기대가 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기도를 그냥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 가둬두지 않고요. 우리의 그 꽉 막히고 꼬인 삶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작동 원리를 철저하게 해부해볼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 포인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그 전반부에서는 막 하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현실로 뚝 떨어지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게 바로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약간 숨이 막혀요. 아니,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걱정이고 세상의 유혹도 엄청 많은데 왜 하필 이 무거운 죄와 용서 문제부터 들이미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이 기도가 처음 쓰였던 1세기 유대 사회의 배경을 좀 아셔야 해요. 특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빚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큰 공포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 빚이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한 그 10조 원 빚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죄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당시 상업적인 용어인 빚이라는 단어와 아주 혼용되어서 쓰였거든요. 근데 이 빚이 오늘날 우리가 은행 대출받고 이자 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 사채업자 업자한테 쫓기는 그런 느낌이었나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당시에는 파산법이나 개인회생 같은 안전망이 아예 없었거든요. 빚을 못 갚는다? 그러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아내, 내 자녀들까지 싹 다 노예시장에 팔려가야 했어요.
헐, 가족 전체가 노예가 된다고요?
네, 가문 전체의 물리적, 사회적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그야말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무시무시한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우리가 신 앞에 서 있을 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거대한 영적 부채를 떠안고 있는 파산 상태임을 아주 냉정하게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와, 노예로 팔려가는 수준의 빚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저는 이걸 약간 현대적으로 이렇게 상상해봤거든요. 그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갇혀버린 상황 있잖아요.
아, 리볼빙이요. 진짜 무서운 듯이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뭐 한 몇십만 원 긁었는데 이자에 이자가 붙고 복리로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원금은 보이지도 않고 한 달 이자만 내 월급을 훌쩍 넘겨버리는 그 상태 말이에요. 매일 아침 눈뜰 때마다 아, 오늘 카드값 어떻게 막지 하는 그 숨막힌 압박감, 그게 우리의 영적 파산 상태라는 거죠.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이자가 원금을 잡아먹는 그 끔찍한 공포 말이죠. 그런데 설교 말씀에서 아주 매력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이 대목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 이루었다, 이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상업적인 용어였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상업적인 용어요? 다 이루었다가요?
네. 고대 시장에서 누군가 빚을 전부 갚았을 때 그 차용증서 위에 도장을 쾅 찍으면서 쓰는 말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였어요. 번역하자면 지불 완료인 셈이죠.
와, 대박이네요. 차용증에 찍히는 지불 완료 도장. 진짜 소름 돋는 디테일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짓누르던 그 엄청난 영적 복리 이자와 원금이 누군가의 대납으로 인해 내 잔고가 0원으로 완벽하게 리셋되었다는 그런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수조 원짜리 빚이 하루아침에 0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현실적인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영적 계좌가 리셋되었다는 완납 문자를 딱 받아놓고선 우리는 또 밖으로 나가서 영적 신용카드를 막 긁어대잖아요.
맞아요. 매일 누굴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청산되었다고 지불 완료라고 해놓고선 왜 매일매일 또다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 빚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헷갈려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 말씀은 이 매일의 기도가 구원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도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호스트님의 그 신용카드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빚을 싹 다 갚아준 아버지 신용카드로 내가 또 몰래 사고를 쳤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아버지가 뭐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당장 호적에서 파버리진 않겠죠.
에이, 호적까진 파진 않겠죠. 자식인데.
하지만 내가 그 사고 친 걸 숨기고 아버지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뻔뻔하게 행동하면 어떨까요? 아버지랑 같이 먹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아, 눈치 엄청 보이지러.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숨긴 잘못은 다시 쌓이는 이자처럼 작용해서 우리의 심리적, 영적 상태를 꽉 짓눌러버려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위선을 떨어야 하니까 속이 골마 터지는 거죠.
와, 쌓이는 이자,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매일의 회개라는 건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우리를 혼내려고 만든 신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그 숨막히는 위선의 감옥에서 꺼내서 관계를 다시 편하게 숨쉬게 만들어주는 아주 실용적인 환기 시스템인 겁니다.
환기 시스템. 아, 표현 너무 좋습니다. 내 빚이 청산되었다는 걸 매일 고백하면서 뼛속 깊이 인지하면 꽉 막혔던 숨이 탁 트이겠네요.
그렇죠. 맑은 공기가 싹 들어오는 느낌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더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내 영혼의 잔고가 리속된 건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내 시선이 나 자신에서 외부로 다른 사람한테 향하는 순간 주기도문이 아주 무서운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솔직히 저는 이 대목이 한창 두려웠거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협박처럼 들리지 않나요? 네가 먼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나도 내 주에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조건부 계약 같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문장 구조만 딱 놓고 보면 A를 해야 B를 해준다는 철저한 거래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설교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복음의 원리는 그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거래가 아닌가요? 그럼 대체 뭔가요?
이건 거래가 아니라 용량과 상태의 문제예요.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엄청난 은혜를 진정으로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의 마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상태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바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원전입니다.
아까 그 10조 원 탕감받고 50만 원 빌린 친구 멱살 잡은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1달란트가 노동자가 20년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근데 1만 달란트면 무려 20만 년치의 임금입니다. 개인이 갚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웬만한 국가 1년 예산이랑 맞먹는 돈이죠.
20만 년이요? 진짜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나간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세네 달씩 월급 정도 빚진 동료의 목을 조르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네요. 듣다 보니까 열받아요.
그렇죠. 이 비유가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너도 당장 용서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협박이 아닙니다. 네가 진짜로 그 20만 년치 빚이 탕감되었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면 어떻게 고작 서너 달치 잘못한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니?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인 거예요.
아,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진짜 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즉,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떤다는 건 역설적으로 아직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와,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 나는 20만 년치 빚을 판감받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서너 달치 잘못한 건 그냥 쿨하게 넘어가 줘야지. 논리적으로는 아주 깔끔해요.
네, 머리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이 수학 공식은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 회사 갔는데 직장 상사가 내 공을 쏙 가로채거나 아니면 믿었던 가족이 내 가슴에 진짜 대못을 콱 박으면 그 100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보다 1000배 만 배는 더 거대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아우, 당연하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겁니다.
막 분노로 손이 덜잘 떨리는데 그래,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억지로라도 참아야 해, 이러면서 감정을 꾸역꾸역 억누른다고 이 얽힌 매듭이 진짜 풀릴까요? 저는 그건 그냥 감정 억압이지 해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억지로 감정을 꾹꾹 누르는 건 결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설교 말씀은 용서하다라는 단어의 진짜 원어적 의미를 아주 깊이 파고듭니다.
원어적 의미요? 원래 무슨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 쓰인 그리스어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본래 얽혀있는 것을 풀다, 놓아주다, 떠나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피에미? 얽혀있는 걸 푸는 거군요.
네. 우리는 흔히 용서를 내가 저 사람한테 베푸는 어떤 도덕적인 시혜라고 착각하잖아요. 내가 너 한번 봐준다. 약간 이런 우월감 같은 거요.
네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넓은 마음으로 품어준다.
하지만 원어의 의미로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는 사실 나 스스로를 그 상처 준 사람과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꽁꽁 묶어두는 끔찍한 행위와 같아요. 미움이란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죠? 머릿속에서 그 사람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싸우면서 내 피 같은 에너지를 다 깔아먹잖아요.
아, 맞아요. 샤워하면서 혼자 막 열받아서 허공에 대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웃고 코 골면서 자고 있는데 나 혼자 분노에 차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과연 누구를 향한 흉벌일까요?
와, 듣고 보니까 미치는 건 나 혼자네요. 나는 상대를 벌주고 있다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나 스스로를 감옥에 쳐넣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상대방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를 징글징글하게 묶고 있는 쇠사슬을 딱 끊어내고 나 스스로를 지옥 같은 감옥에서 풀어주는 마스터키인 거죠.
나를 위한 마스터키. 아, 소름 돋네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 490번. 저 그거 들을 때마다 기독교인은 진짜 호구처럼 평생 맞고만 살아야 하나? 오글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특히 설교 말씀은 여기서 가족이라는 관계성에 주목합니다. 가정이라는 곳이 밖에서는 점잖은 척하는 우리의 가장 밑바닥 연약함과 찌질함, 실수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곳이잖아요. 상처를 제일 많이 주고받죠.
맞아요. 편하니까 더 막대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490번 용서하라고 하신 건 진짜 카운트다운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그 미움과 원망의 지옥에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방치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하고 눈물겨운 사랑의 권면인 겁니다. 분노는 우리 뇌 구조를 바꾸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뿜어내서 육체까지 병들게 하니까요.
와, 490번 참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라는 뜻이었군요.
살려내는 가장 적극적인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얽힌 매듭을 끊고 나를 살리는 열쇠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진짜 이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가슴속에 얹혀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 들지 않으시나요? 자, 그럼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의 용서도 받았고 타인과의 그 지독한 매듭도 싹 끊어내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 꽃길이겠구나 싶은데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은 절대 안 그렇잖아요. 문 밖을 딴 나서는 순간 수많은 유혹과 위기가 진짜 지뢰밭처럼 깔려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관계 회복 직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방어적인 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논리적인 수순이죠.
아,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현재의 관계를 회복했으니까 이제는 미래의 위협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련이 아니에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엎어뜨리려고 파놓은 함정, 즉 유혹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게 과연 내 밖에서만 쳐들어오는 걸까요?
밖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유혹거리들이 다 세상에 있잖아요.
설교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을 인용해서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끄집어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와, 외부 탓으로 핑계대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 첩자가 내 안에 있었다는 거네요? 내 욕심.
네, 맞아요. 내 안의 욕심이죠.
그럼 그 자기 욕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혹을 확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 기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욕심은 쉽게 말하면 내게 허락되지 않은 선을 기어코 넘으려는 헛된 갈망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이 딱 싹 트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시야의 축소입니다.
시야가 좁아진다고요? 경주마처럼요.
네. 전체적인 맥락이나 장기적인 결과, 도덕적인 기준 같은 건 다 흐릿해져 버리고요. 오직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달콤하고 단기적인 이익 하나만 엄청나게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 거예요.
아, 뭔가 알 것 같아요. 저도 뭐 하나에 꽂히면 주벽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다는 욕망. 그거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건전한 동력이죠. 하지만 그게 선을 넘어서 욕심으로 변질되는 순간 동료를 밟고 올라가거나 공적을 훔치는 그 치사한 편법이 단지 남들보다 조금 영리한 지름길로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와, 합리화. 그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하면 로맨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나 악한 세력은 없는 것을 막 무에서 유로 창조해서 우리를 꼬드기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은밀한 욕심,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그 미세한 틈새를 아주 정확히 파고들어서 불을 확 지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합리화가 시작된다. 진짜 소름 돋는 메커니즘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우리가 매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지뢰 같은 유혹거리들을 싹 다 치워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 괴롭히는 상사도 다른 부서로 발령내주시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유혹거리도 아예 내 눈앞에서 치워주시고 말이죠.
아, 환경 자체를 바꿔달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마치 먼지나 세균이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무균실에 우리를 쏙 집어넣어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우리 현실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여전히 흙탕물 속을 굴러야 한단 말이죠.
호스트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무균실 비유가 이 기도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갓 태어난 아기를 평생 바이러스가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무균실에서만 키우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무균실 안에 있을 때는 완벽하게 안전하겠죠. 아프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20살이 돼서 무균실 밖으로 딱 걸어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아, 남들은 며칠 기침하고 말 가벼운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도 바로 치명상을 입고 목숨이 위태로워지겠죠. 몸에 면역력이라는 게 아예 없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이 전혀 없는 쾌적한 온실 속에 가두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 유혹이라는 바이러스는 마치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고요.
밖은 정글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매일 구해야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달라는 징징거림이나 비현실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이 유혹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그 못된 욕심과 결합해서 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 깊은 곳에 강력한 영적 항체를 길러달라고 요청하는 아주 적극적인 무장상태인 겁니다.
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백신을 놔달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백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걸 막고 유혹을 제대로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그 영적 항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설교 말씀에서는 그 무비가 뭐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백신 하나뿐이라고 아주 강하게 역설합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서 치사한 편법이 지름길로 보일 때 잠깐 멈춰서 무엇이 진짜 옳고 그른지를 아주 투명하게 비춰주는 유일한 기준점이 바로 말씀이니까요.
기준점.
그래서 이 기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절하고도 확신에 찬 선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세상 무서워서 벌벌 떠는 패배자의 도피성 기도가 아니에요. 내 영혼, 내 사랑하는 가족, 우리 공동체를 향해 날아오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정확히 인지하고 당당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최전선의 영적 방어태세인 거죠.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설교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을 딱 인용하면서 이렇게 쐐기를 막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그저 간신히 버티고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아주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와, 숨만 겨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밟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이게 진짜 든든하네요. 안정감이 확 밀려옵니다.
정말 든든한 백신이자 든든한 방패죠.
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감각해졌던 주기도문 후반부를 한 겹 한 겹 벗겨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생존의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냥 밥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죠. 매일매일 쌓이는 내내멜의 끔찍한 영적 이자를 십자가의 완납 증명서로 탕감받는 거고요. 나를 갉아먹는 타인과의 지독한 얽힘을 용서라는 마스터키로 싹 풀어내고 외부의 유혹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말씀으로 영적 면역력을 빵빵하게 키워내는 것. 이보다 완벽한 심리적 영적 방어 매뉴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훌륭한 요약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설교 말씀의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래요. 기도는 그저 눈 딱 감고 내 소원 리스트를 줄줄 읊어가는 맹목적인 자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판기가 아니다.
네. 기도는 매일매일 나를 향한 그 거대한 용서의 크기를 뼈저리게 재확인하고 그 은혜를 땔감 삼아서 내 주변에 꼬여버린 관계들을 부지런히 풀어내며 내 안에 욕심이 자라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장 치열한 영적 무장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뱉어내던 이 기도를 진짜 의미를 담아서 매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과 관계는 근본적인 지각변동을 겪게 될 겁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결론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쭉 읽어보다가 마지막에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오, 어떤 거죠?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토록 절절하고 치열한 생존의 기도문 안에 나, 그러니까 아이나 나의 같은 단수형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우리에게 양식을,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와, 이거 진짜 놀라운 포인트인데요. 왜 전부 복수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유혹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싹 트는 거라면,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이 타인과의 끈을 다 끊어버리고 나를 고립된 감옥에 가두는 거라면, 이 기도가 철저하게 우리라는 복수형을 고집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죠.
아, 고립을 막기 위해서 개인주의를 깨부수고 공동체를 묶기 위해서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고대 로마 군단의 가장 강력한 전술 중에 테스투도, 일명 거북이 진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영화 글래디에이터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방패로 둥글게 막는 거요.
네, 병사들이 각자의 방패를 머리 위랑 옆으로 촘촘하게 이어두쳐서 아예 거대한 철갑 돔을 만들어버리는 진영이에요. 혼자서 방패 들고 혼자 싸우면 사방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절대 다 못 막잖아요. 금방 지치고 구멍이 뚫려버리죠.
혼자서는 무조건 죽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할 때조차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외치잖아요. 이건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종교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와, 진짜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적인 방패를 굳게 걸어 잠그는 행위인 거죠. 우리를 이기주의로 찢어놓고 각개전투하게 만들려는 그 악한 자의 공격을 하나로 뭉쳐서 넉넉히 튕겨내는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영적 방패 진영이었던 겁니다.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던 주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당신을 살리면서 우리 전체를 묶어내는 거대한 방패였다는 거네요. 정말 오늘 나눈 말씀 중에 가장 감동적인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무심코 읊조리셨을 이 기도가 내 안에 얽힌 매듭을 탁탁 풀고 우리 모두의 삶을 굳건히 지켜내는 강력한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이 가슴 벅찬 말씀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고 풍성한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서로의 방패를 굳게 맞대고 넉넉히 이기시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